제27장 성경연구 훈련의 시범. 시간 1950년 2월 20일 장소 홍콩 구룡 좌돈도. 설교자 니토생 이상수 형제님.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종 택정하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종은 원문에서 노예입니다. 고대의 풍습과 법률에 근거하면 노예는 주인에게 팔리운 사람이며 주인은 노예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살 여탈의 권리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같은 노예였으며 주님에 의해 사신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께 고용된 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마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택정합을 입어의 원문의 뜻은 뭐뭐에게 분별되어 입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위하여 라는 말은 전파와 변증을 포함합니다. 바울은 입으로 복음을 전파했을 뿐 아니라 더욱 온 존재가 복음을 위했습니다.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것도 복음을 위한 연고였습니다. 그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가의 여부는 또 다른 한 가지였지만 그의 전 존재가 각 방면에서 다 복음을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에 대하여 알포드는 흠정역의 번역을 지지하면서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바울은 노예가 아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자유의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며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도는 넓은 의미의 사도가 아니라 비교적 높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두 사도와 주의 형제 야고보와 바울은 바로 이러한 직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가 맨 나중이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택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 분별되었으며 심지어 모태에서부터 분별되었습니다. 바울이 분별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란 말은 소유격의 의미지 동격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단지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가리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첫째로 바울은 이미 노예였으므로 기꺼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를 막론하고 자유가 없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의 부르심 또한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일반적이라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부르심은 특별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의 부르심에 특별한 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그 의미는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모울은 말하기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노예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왔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원하여 항복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하나님은 참된 계시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서에서 8번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10번 이상이 사용되었고 복음에서는 5번 사용되었습니다. 서신서에서는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두 개의 시간대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주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계실 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셔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신 명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사셨던 이 예수가 오늘 이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시고 그리스도로 세워지셨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그분의 생활과 보좌 위에서의 영광 얻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말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그분이 영광을 얻으셨음만 말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의 뒤에 놓은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오늘 이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가 이전에 사람이셨던 예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고 말할 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 뿐 예수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당신이 주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았고 당신의 생활이 마치 예수의 인생 같을지라도 당신은 그분처럼 십자가에서 사람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진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것이며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는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 자신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를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로마서의 첫 번째 한마디의 번역에 있어서 역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두 종류의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석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기꺼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전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번역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다만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닌 예수의 노예가 되기를 원했으며 기꺼이 사람들이 가장 멸시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는 그가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피 흘려 사신 노예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면에서 말한다면 그는 일찍이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배로 알았으며 그리스도를 보배로 보았고 그분의 영광의 어떠함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나아가 사람들이 사람이신 예수를 귀하게 여기기 바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주로 전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노예가 되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울은 알포데를 반박하여 종은 마땅히 노예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사신바 되었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자원하여 항복했다는 의미입니다. 한면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바울을 사서 자기에게로 돌리셨기 때문이고 또 한면으로는 바울 또한 자원하여 항복하여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합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순전한 복음임. 그랜트는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비 역시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다비는 키가 컸지만 그랜트는 왜소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고뎃은 정통 신학자로 유럽 대륙의 신학을 대표합니다. 그는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말하기를 흠정력은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예수인지 그 차이를 주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비의 새 번역 역시 그렇습니다. 유 형제, 헬라인들이 편지를 쓸 때는 먼저 평안에 대해 썼지만 바울은 먼저 축복을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의 직분과 부르심을 말하는데 아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다지 낯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신분을 소개한 듯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언급한 종이라는 말과 이곳 로마서에서의 노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절의 멍에 아래 있는 종은 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니토생 형제님, 마르틴 루터는 노예가 비천함과 장엄함 양면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요한은 천사에게 경배했는데 그 천사는 우리가 다 함께 종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섬김은 헬라어에서 기꺼이 공경하며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선지자와 왕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노예가 섬기는 것은 가장 비천한 일이며 사람의 신들매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했는데 그것은 침례자 요한과 동일한 영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분별된 것은 바로 모친의 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그를 분별하셨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에서 주님은 특별히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셋째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성령은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그분의 사역을 위하여 분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이 하나님을 논하거나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창시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청지기로 부르심 받았음.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바 된 노예이며 또한 달게 그를 섬긴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이며 복음의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므로 기쁘든지 기쁘지 않든지 이 복음을 위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모집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징집된 사람입니다. 마치 모병관에게 끌려와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징집되고 소집되어 온 사람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분별은 바로 그의 존재와 일, 물질 등을 다 분별하여 그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세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그를 분별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과 생축의 첫 태를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한 것과 같습니다. 둘째,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에서 주 예수님은 친히 그를 택하사 이방 땅에 복음의 사자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셋째,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는 성령이 그와 바나바를 그분의 사역을 위해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세 차례에서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또한 모두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원문에서 복음의 의미는 기쁨의 파도이지만 여기서는 신성한 경륜의 총체입니다. 로마서에서 처음 8장은 다 구원의 일을 말하고 1장부터 5장까지는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선택, 곧 신성한 경륜을 말하고 주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12장부터는 교회의 교통 및 결정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으며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전체 복음의 청지기와 같았으며 전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경영했습니다. 다음부터 여러분은 반드시 먼저 집에서 소화를 한 다음 여기서 말해야 합니다. 여기에 와서 소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수 형제님, 1절은 주어입니다. 바울은 말을 시작하자마자 파울로스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가 가진 3중의 자격을 말했는데 이 세 가지 요점은 바울이라는 이 주어를 풀이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명함에 이름을 인쇄할 때 이름을 쓴 이후에 이 사람의 자격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믿는 이들에게 쓴 편지에서 변증의 어조를 띄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그다지 쉽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자격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권위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서술어가 7절에 이르러서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7절의 나는 또 다른 시작이며 앞에 2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없어도 되는 괄호 안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켈리는 지난 세기에 뛰어난 성경 해석가입니다. 그는 본래 신학 박사였다가 후에 주를 위하여 그의 박사 학위를 떨쳐버렸습니다. 대략 70여 년 전에 그가 종에 관하였을 때는 그는 종은 노예이며 사람이 볼 때 비천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달랐는데 왜냐하면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한마디는 바로 은혜의 거룩한 자유를 아는 사람만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것이며 또한 이렇게 누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신분은 유전되는 것이거나 스스로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야 합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것이지만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무한한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뉴웰은 미국의 성경 해석가입니다. 그는 로마서의 시작에서는 오직 바울의 이름만 있을 뿐 실라나 디모데나 기타 다른 형제의 이름이 없는데 그것은 오직 그 자신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 곧 이 시대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역시 바울 한 사람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이 에베소서에 있는 큰 계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시작에서 그는 자칭 팔린 노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경건입니다. 부르심받음이라는 한마디는 1절에서 7절까지 3번 언급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표출하시고 분별하시는 행동입니다. 6절에서 성도들은 바로 부르심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입니다. 믿는 이들은 아버지가 그리스도께 주신 이들이며 또한 그들은 이 땅에서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분께 연결되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7절에서는 우리가 부르심받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성도가 되도록 요청받은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것은 천주교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주권에 의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이들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설령 천사일지라도 성결의 과정을 거쳐 천사가 된 것이 아니라 천사로 피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전파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에 관하여 니토생 형제님,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교회에 사도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열두 사도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세우신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신 이후에 세운 사도는 열두 사도와 그 지위가 다릅니다. 왕국시대에서도 그들의 지위는 다를 것입니다. 열두 사도는 왕국시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탈 뿐 아니라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그가 사도로 부르심받은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7절에서는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는데 야고보는 주의 형제입니다. 7절에서는 또한 주님이 여러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는데 여러 사도들은 열두 사도가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성령이 세워 계속적으로 사도의 사역을 해나가게 한 일반적인 한 무리의 사도들을 가리킨 것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세운 열두 사도 중에서 유다가 악을 행하고 죽었는데 그들은 마띠아를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열두 사도의 대열에 삽입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은 마띠아를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장에서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대라고 말합니다. 이로 볼 때 성령이 마띠아를 열두 사도 가운데 집어넣었음을 인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다 사도입니다. 실라 디모데 역시 사도라고 불렸고 로마서 16장 7절에서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역시 사도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는 거짓 사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주후 95년 말에서 96년 초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미 늙었습니다. 당대의 사도들은 거의 다 죽었고 오직 요한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사도의 진위 여부를 알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주 예수님은 사도가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의 의미는 바로 한 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열두 사도가 죽었지만 결코 사도의 산출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바티칸에 있는 로마 천주교의 교황이 자칭 사도라고 하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은 어떤 특별한 지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회복해야 할 하나의 항목이 있는데 바로 사도의 산출입니다. 바울과 우리는 다 열두 사도의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가 된 증명은 먼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다음으로 교회의 확증이 있어야 합니다.